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지요. 비전이 없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다들 비전이 있지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갑니다. 비전 얘기하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비전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그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정확히 풀어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행위 또는 보는 능력 그리고 보는 감각, 꿰뚫어 보는 힘, 마음의 시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로 해석하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능력이에요. 능력. 보는 능력. 예. 현실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계속 또 도전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주저앉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죠. 주저앉게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켄 블랜차드의 책에 보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절망에서 희망을 좌절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좌절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말하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그가 말하는 비전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실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켄 블랜차드는 얘기하기를 허망한 목표, 허망한 기대, 뭐 허황된 기대, 어떤 탐욕스러운 어떤 뜬구름 잡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와 비전은 구분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목표가 비전인 줄 알고 비전이 목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목표와 비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구분하기 가장 쉬운 진단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에 라는 질문을 적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이 없어요.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을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허무와 공허가 찾아와요. 허무와 공허. 그런데 비전은 달성하고 나도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달성해도 그 다음이 있어요. 비전은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혹 목표가 달성돼도 주저앉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향해서 계속 또 도전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목표만 있고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목표가 비전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비전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성취한다고 해도 만족보다는 오히려 공허감이 가득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예. 본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준비하게 해요. 그 다음이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교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요. 목표가 아니라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비전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 역사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생동감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비전으로 열어가는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36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만났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죄에 대하여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을 들어보면 언제나 항상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비전이 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슴 안에 충만하게 비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죄 문제. 네? 바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어떤 말단 공무원들까지 또 백성들까지 다 이기심과 욕심, 정욕과 거짓, 이 불의한 제약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이 타락의 원인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자기는 외칠 뿐이에요. 단지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은 있지만 그 비전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으로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으로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거니시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외침을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냥 건성건성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죄 문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새 사람 된 사람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지금 세례요한은 거니시던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례요한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비전으로 열어가는 만남을 주선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세상에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예, 성도들과 목회자가 잘 만나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예,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성도들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참 중요해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갈급한 시대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행복이에요. 예? 만남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의 만남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으로 열어가시는 이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성경을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네. 뭔 의미, 뭐 어떤 의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듣고라는 이야기가 에쿠산이라고 하는 이 듣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동반한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동반한 들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뭐 그분이래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듣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느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들려져서 들은 게 아니라 삶을 동반한 들음이란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정말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던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알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진솔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제자들로서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삶을 동반한 그 들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뭔 얘기를 해도 신뢰를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대충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들었단 얘기예요. 와, 그리고 나서 다음 뭐예요? 예수를 따르더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예수를 따르다 헬라어로 에콜로데산이라고 하는데 이 에콜로데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됐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 당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늘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눈앞에 그분이 있을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대충 가볍게 들을 말입니까? 수백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에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신뢰. 아, 저분이 얘기하면 반드시 틀림없어. 확실한 거야. 저분은 무슨 일 있어 거짓말 치지 않아.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얘기했다면 확실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더니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듣고 예수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영적 권위, 이 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말만 참 지긋지긋 잘해. 왜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해도 그 말 신뢰 안 해요. 잘 안 들어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 백스터 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 때 감에 따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은 말로부터 시작된다. 상처가 되든 아니면 위로가 되든 격려가 되든 뭐 아픔이 되든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을 더 주목하고 싶은 거죠. 그냥 거니시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여러분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인 줄 알았을까? 그는 늘 평소에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비전으로 가득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의 비전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죠. 신앙은 들으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이 들릴 때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이 들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려면, 된다면 여러분의 말이 그 누군가에게는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그 누군가에게는 확실히 들려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양조교회 성도들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비전은 뭐냐면 말의 능력, 말의 영향력, 말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비전이에요. 한국 교회의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비전은 이거예요. 말의 신임을 안 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세상적 어떤 아무리 절대적인 가치인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해도 말의 신뢰를 안 해요. 이 비전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비전은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처럼 비전으로 열어가는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대략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듣고 아는 단계가 있어요. 듣고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단계. 따라가는, 열심히 따라가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남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만남으로 들어가는 단계.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는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소명이고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사명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듣고 알게 하시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듣고 알게 하시는 것이 소명이고, 두 번째, 보고 열심히 따라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보고 열심히 따라가게 하는 것이 비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양조교회 성도들이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단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39절 중간절에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 초청하는 거죠.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you will see. You will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분인지 확인해 봐라. 한자로 백문이 불여일견.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 외침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외침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와서 보십시오. 예수 믿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때 저는 욥의 고백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 수십 년 동안 귀로만 듣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아는 것과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은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듣고 아는 단계, 열심히 따라가는 단계, 또 만남으로 들어가는 단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단계, 이것은 이 이전의 단계보다도 너무도 확실한 단계예요. 너무도 분명한 단계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생아에게 젖병을 쥐어주는 것도 좋지만 젖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엄마를 만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플 때 약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연구하고 책을 통해서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내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38절 하반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니 오니까 번역하면 선생이라. 번역하면서 He is good teacher. He is wonderful. Read. 되게 일반적으로 탁월한 스승, 탁월한 지도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선인 중에 하나 정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뒤에 어떻게 부릅니까? 41절 중간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 헤매었다가 드디어 만났다. 이겁니다. 드디어 만났다. 내가 그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 헤매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분을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죄 문제,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줄 그 메시아를 찾아 헤매었는데 드디어 내가 그분을 만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만났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분,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분, 드디어 그동안에 찾아 헤매었는데 드디어 만났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만났다. 메시아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생의 비전을 열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허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다시 더 멋진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에게 말해 주었듯이, 그의 제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듯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바라. 자, 시몬이라고 하는 뜻의 해석을 좀 보면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공통적인 것을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면, 어떤 경우는 모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갈대라고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모래성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샥 무너질지. 이 모래성은 쉽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거잖아요. 갈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불면 샥샥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떤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변덕스럽고 늘 이렇게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시냐면,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라 하리니 얘기합니다.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갈대와 같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흔들리던 변덕스러운 그를 향해서 장차 개바라 하리니. 개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모래성과 같은, 갈대와 같은 늘 흔들리던 그 삶을 주님은 보실 때 그냥 그 있는 그 자체, 형편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비전으로 열어가시는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형편없는 죄인, 늘 속만 썩이던 죄인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비록 우리는 시몬일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개바 베드로로 보시는 거예요. 반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진정 비전으로 열어가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안드레, 요한, 시몬은 다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들 아닙니까? 어쩌면 이들하고는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날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 고기 먹고 고기 뭐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비전으로 보았던 거예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무리하면서 은퇴할 시점에, 그러면서 자신의 책을 썼는데,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 인생에서 몇 번의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 가운데 엎드러진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은 저의 안식처였고 저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한 분을 향한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에 숨막혀 가슴 두근거리며 그분이 주신 비전의 신을 신고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내일을 향해 걷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비전의 신을 고쳐 신고 남은 세월을 빚진 자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걷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요, 비전의 신을 다시 고쳐 신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으로 열어가시는 만남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전으로 비전의 그 신을 다시 고쳐 신고 다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두 제자처럼 그리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당당하게 외치를 그 외침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지금도 어둠 속에 빛과 희망을 찾아 헤매는 자들아, 와서 보라 희망을 잃은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여정을 시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확신, 체험과 변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고 좋은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특히 세상의 만남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미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고 꿈을 얻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전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어느 누구든 비전으로 열어가는 만남을 위해 와서 보라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꿈이 꺾여지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비틀거릴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놀라운 비전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매번 실패로만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어 다시 비전을 주시어 도전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비전으로 열어가는 만남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고 안병훈 집사님,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의 비전을 주시고 그 생명 붙들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신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한 유가족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